저희는 지금까지 여호수아 2장에서부터 쭉 보면서 이 여호수아가 보낸 이 정탐꾼들의 모습과 그 정탐꾼들이 라합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을 들었어요. 라합의 믿음의 행위를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의 약속을 하고 또한 참다운 구원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여리고에서 되어진 정황을 이제 이 정탐꾼들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와서 고합니다. 이 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보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보고가 단순한 말의 보고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에서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까요?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보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읽어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탐꾼들의 보고는 사실 그대로의 보고였다는 거죠. 이 사실 그대로 이것은 진실된 보고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사실 본 그대로 여호와께 보고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아닌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여호수아에게 말했다는 점입니다. 29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했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겪은 모든 일. 근데 이 옛날 성경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당한 모든 일을, 그들이 당했던 일, 그들이 경험했던 일, 겪은 일, 모든 일을 액면 그대로, 일어난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고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 그대로 그들이 경험한 모든 것을 고한다는 것은 진실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진실이 중요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실에 반대되는 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무엇일까요? 진실을 말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흔히들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조금 부풀립니다. 그것을 과장이라고 그러죠. 그 다른 사람들의 말한 말을 자꾸만 약간씩 빼버립니다. 영어로 하면 미니마이저 한다고 그러죠. 축소시킨다는 것.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많이 부풀려서 과장해서 말하는 것. 그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몇 가지 빼고 그 사람의 어떤 의도나 이런 말한 것과 관계없이 그것을 축소시켜서 미니마이즈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말한 내용과 정반대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아, 저 분명히 그분 말한 거 그대로 말했어요. 말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얹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느낌 같은 것. 제 생각에는 그분이 말한 그 말의 의도는 이렇게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분의 이 말을 자기가 대변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 말에다 몇 가지를 자꾸만 더해요. 이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거짓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크리스천들이 진실을 말해야 됩니까? 여기 지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보고했던 이 정탐꾼들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자기들이 경험한 것, 자기들이 당한 모든 것을 고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죠.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 거짓을 고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진실을 말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짓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이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참된 거 speak truthfully 그리고 speak truth라고 그러죠. 이 참된 것 여러분 진실을 여러분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 진실만 말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한 거에다가 더해서 말합니까? 아니면 축소해서 미니마이즈 시켜서 말합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거기에다가 얹어서 말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것들,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의 바디, 그의 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몸을 이루는 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기 다른 지체예요. 여러분이 그 member, part, 영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members나 뭐 part, 한 부분 부분을 이루는 각기 다른 지체라는 거예요. 이 각기 다른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도 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서로 각기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 진실 말하시길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고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진실을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아요? 성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거짓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한다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여러분들 안 해보신 분 없죠? 제가 예전에 거짓말 안 해보신 분이라고 손들어 보니까 다 손을 여러분들 안 드셨죠? 거짓말 안 해보지 않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다들 안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거짓말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거짓말 했습니까? Yes, we already did. We lie. 그죠? In the past. 오래전에. 다 거짓말 했어요. 거짓말 해본 때 여러분들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guilty feeling이 있습니까? 죄책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했는데도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내 속에 진리의 영이 있는데 죄책감이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짓된 삶을 살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 때마다 진리의 영이 여러분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양식을 영어로 하면 convict해요. 여러분의 양심을 그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잘못됐다는 것을 정죄하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구나. 이것은 정말 거짓이구나.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굉장히 불편하고 양심에 걸리고 정말 죄책감이 드는 거, 그게 누가 하냐면은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라면 내 속에 진리의 영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 속에서 나의 양심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그것 잘못이야라고 죄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을 버려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그런 거짓된 부분들, 거짓으로 말미암아 되어져 있는 그 잘못된 삶들을 여러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항상 진실만 있습니까? 이런 거짓된 잘못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건데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거짓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버리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이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외식과 시기, 비방, 악도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정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말씀의 젖, 말씀의 은혜 이런 것들을 삼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거짓을 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장 있고 자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순정과 신령한 젖,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진실된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만이 여러분의 영적 가치관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로미터로 영적 가치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도덕적인 가치관, 바른 가치관, 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말씀의 가치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이상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덕적인 가치관이 바로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서 그 말씀 중심으로 되어진 가치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나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 진리에,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 진리의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진리를 말해줘야 돼요. 진리를 담당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전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크리스천이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의 큰 차이점은 우리는 진리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진리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진리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특별한 사람들만이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소금과 빛의 사명이고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자가 진실 아닌 거짓을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그 가치관을 가지고 거짓된 삶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리를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진실해야 됩니다.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두렵고 떨려야 돼요. 두 번째로 그들의 보고는 믿음의 보고였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믿음의 보고였습니까? 그 모든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도이다. 먼저 첫 번째 파트를 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여러분,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고 고백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 온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에게 붙이셨어요? 지금 붙이셨습니까? 붙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팩트는, 사실은 아직 붙이지 않으셨어요. 아마 장래 붙이실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이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붙이셨다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자기 조상 때부터 들어왔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약속의 땅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가나안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업이 될 것이다. 유업의 땅이다라고 늘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어왔고 모세로부터도 들어왔고 그 선조들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지도자라고 하는 여호수아한테도 계속 약속의 땅에 대해서는 리마인드 받고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이 자기들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 땅은 앞으로 장래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싸우고 난 다음에 그 퓨처에 장래에 그들이 받을 유업의 땅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붙이셨다고 얘기합니다. 영어로서 has given us. 그렇죠? 뭐라고 하냐면 붙이셨다. 액션이 complete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주셨다. has given us. 현재 완료입니다. 이 현재 완료라는 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되어질 사건들을 앞으로 장래에 되어질 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지금 현재화시키는 그런 믿음으로 자기가 미래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그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될 것이라고 미래의 사건을 현재화시켜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장래에 이루어질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 거야 꺼야가 아닙니다. 꼭 나중에 주실 거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다 주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장래의 사건을 지금 되어진 사건으로 현재와 간주해서 고백하는 이 신앙,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것이라는 현재와 할 수 있는 장래의 사건을 현재화 시키고 바라보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래 사건을 현재화해서 이루어진 사건을 믿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has surely given the whole land into our hands. Has surely given.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 이미 벌써 그 땅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요즘 아이들의 말로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즘 아이들이 게임할 때 놀 때 The game is over. 게임 끝난 거야. The battle is over. 전투도 끝났어. 전쟁도 끝났어. 게임도 끝난 거야. 아니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무슨 싸울 필요가 있어요? 이미 다 승리했는데 그 땅을 주셨는데 뭘 싸우겠어요? 다 게임은 다 끝난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거죠.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 벌써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아니 그냥 줬다. 현재 완료로 다 끝나버린 사건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여호수아 시대 때만 국한되어지는 스토리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믿고 바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계속 들어가면은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알아요? 여호수아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크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음에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바를 안다는 거예요.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계속 순종을 가르칩니다. 강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게임이 오버기 때문에. 전쟁에서 battle is over. It's already over. There's nothing you can do about it. You must, what you have to do is to simply obey the word of God as much as you can. 그냥 오베이만 하는 거예요, 오베이. 왜냐하면 인간의 편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완전히 끈이 finish한 거예요. It's finished. It's done. It's over. 예수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역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의 십자가의 사역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착각에 빠집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마귀의 세력과 우리의 세력이 대등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과 지금 마귀의 세력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싸우고 투쟁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싸움을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을 붙들라. 약속은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승리는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너의 파트는 뭐냐? 순종만 하는 거야.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순종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지 내가 하는 이 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과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 No, no, that's not the way you understand about obedience. 그렇게 우리가 순종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파트에서 해야 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 전투에서 보면은 이건 말도 되지도 않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스트래티지. 전략 아닙니까? 전략? 근데 여리고나 그 다음 전투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전략을 완전히 무효화시킵니다.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매일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뺑뺑이 돌고 뭐 그 성을 막 도는 거야.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이게 여섯 바퀴 일곱 바퀴 도는 거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그럴 시간 있으면 병기를 갈고 훈련을 하고 병사들에게 어떻게 병법으로 어떤 식으로 전략을 해서 저 성을 함락시켜야지 그런 것을 짜고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저 성을 여리고성을 공략할 것을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죠. 근데 뭐예요 지금? 계속 돕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 인간의 계획, 인간의 이것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왜냐? 전쟁의 승패가 벌써 결정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리라는 거예요. 순종을. 오늘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의 싸움이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순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대 크리스천이요 영적인 전투의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성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여기서 이 믿음 파트에서 믿음의 보고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더 보고 싶은 것은 또한 이것은 믿음의 보고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다. 그 믿음의 고백이었다. 이 라합만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정탐꾼들도 또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사실은 라합이 먼저 했습니다. 라합의 고백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라합의 고백을 이전 단락에서 보면은 9절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기들이 지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간담이 녹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지금 24절에 보면은 라합이 했던 말을 압축해서 서머라이즈합니다. 이 땅을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라고 하더라라고 지금 누가 말해요? 지금 정탐꾼이 여호수아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 단락에서 보면은 라합이 얘기한 그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뭘까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믿음의 고백이지만 또 하나의 고백은 다른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recognize하고 저것이 믿음의 고백이구나 하고 분별하고 자기도 또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도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럴 때 저것이 믿음의 고백인지 가짜 고백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크리스천쯤 됐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게 가짜 고백인지 그들의 진실 여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적인 어떤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하지만 그럴까 의아심이 생기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앙적인 고백 간증을 해도 정말 그럴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내 속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것이 믿음의 고백인지 가짜 고백인지 그게 분별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속아요. 처음엔 잘 모릅니다. 처음에 저게 믿음의 고백인지 아닌지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속이려고 작정을 하려면 다 속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몇 번 속고 몇 번 지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의 말이 정말 진정한 말이다, 믿음의 말이다, 믿음의 고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영에 붙들리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없으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고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할 파워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분별력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분별력을 주실 때 다른 사람을 분별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라합의 고백은 라합의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라합의 고백을 들었던 이 정탐꾼들이 아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이 성에서 벌써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간담이 높게 하는 것, 야, 미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라는 것을 누가 봤어요? 정탐꾼이 본 거예요. 정탐꾼이 라합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라합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이 정탐꾼들의 고백이 돼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 믿음의 고백하세요. 엉뚱한 고백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고 라합처럼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정반대되는 게 뭐냐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에 반대는 이 그 어떤 내면적인 그런 믿음으로 되어지는 고백과 내면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이 라합은 정탐꾼들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이 반대되는 것이 여러분 위선이고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시대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했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인데 설교를 해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는데 설교를 해도 인간들보다 훨씬 더 잘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근데 왜 그 설교를 듣고 왜 다 싫어했을까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대다수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일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왜 다 뒤집어지고 왜 다 그 말씀을 싫어하고 왜 예수님을 보면서 부드르르 떨고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왜 그랬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신들의 위선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겉과 속이 다름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음을,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위선적으로 겉으로만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위선을 봐야 돼요.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못한 그런 정말 위선적인 모습, 외식적인 모습, 형식적인 모습,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그 내면적인 그런 모습들을 봐야 돼요. 내면적인 숨어있는 동기, 종교생활로 종교생활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의 고백도 우리가 분별하고 또한 아울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섬기며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세 번째는 그들에게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었다. 믿음의 눈. eyes of the faith, spiritual eyes, 영적인 눈, 영안이라고 하겠죠. 영안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상황만 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리고성을 지금 진격하기 앞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 선조 같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선조는요, 애굽에서 뭘 했어요? 애굽에서 종로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종의 후손들입니다. 종의 후손들이 얼만큼 싸움에 준비된 자들이에요. 준비된 자들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이 전투에 이길 수 없습니다. 가나안 전투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 영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봤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선조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선조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봤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시추에이션에서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이라는 시선에서 그 모든 상황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디퍼런스가 뭐냐면, 차이점이 뭐냐면, 이전 1세대들하고 지금 2세대들의 차이점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우리 신앙의 관건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당면해진 그런 어려운 그런 문제, 그런 상황을 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미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복은 소망과 격려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소망과 격려의 복이라고 하기 전에 이 사람들, 두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정탐 보고뿐만 아니라 이 정탐 보고를 정탐하고 난 다음에 보고, 이 보고로 말미암은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정탐 보고의 결과를 보겠는데요. 이 결과를 보기에 앞서서 1세대 시대 민수기 13장이죠. 가데스 바냐에서 모세가 보낸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그 보고는 어땠습니까? 그 보고로 말미암아 되어진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 결과와 이 두 명의 정탐꾼과의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세대들의 그런 10명 중에 정탐꾼 12명이었죠. 그런데 누가 빠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빠집니다.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빠지고,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떤 보고였습니까? 한마디로 말씀해서 그들의 보고는 불신앙적인 보고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민수기 13장 32절에 이 모세가 보냈던 이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보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악평하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민수기 13장 33절에는 악평하다, 자기들을 이렇게 비하합니다. 뭐라고 비하하냐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으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보고 있어요. 메뚜기 같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까지 비하시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죠. 믿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철저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들까지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정적인 그런 관점으로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같이 같다라고 비하하면서 했을 때, 그러한 그들의 보고가 그들의 보고로만 끝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게 결과를 미칩니다. 악영향의 결과를 미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는 이럽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메뚜기 같다라고 악평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곡을 했다. 사람 죽을 때 하는 것이 곡이죠. 그 땅을 악평하니까 사람들이 막 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행위입니까? 고백입니까? 말입니까? 2절에 민수기 1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제 통곡하다가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를 원망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다 부정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신실하시고 함께하시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칼로 망하게 했다. 우리를 죽게 했다 이거죠. 칼에 망하게 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거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보고가 아닌 불신앙적인 고백이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땅을 악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는 것은요, 불평이라는 것은 그 시츄에이션만 보게 하지 않습니다. 시츄에이션뿐만 아니라 그 시츄에이션과 그 상황과 관련된 사람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그 사람까지 원망하다가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파급이죠. 이 불신앙적인 보고가 그런 그 말로 인해서 되어진 그런 불신앙적인 고백과 불신앙적인 말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나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이 광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원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죄를 짓고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다 같이 범죄하게 만듭니다. 자기들만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다 같이 함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불과 10명의 보고가 그 수많은 모든 공동체가 다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말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평, 악평, 원망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 불평, 악평 이런 원망하는 이런 말들 건전치 못한 부정적인 말들을 너무 쉽게 해요.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가 지금 그런 감정,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듣는 다른 상대는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럼 괜찮겠습니까? 그 영향이 없겠습니까? 이 여러분 긍정적인 말보다요 부정적인 말이 더 임팩트가 강해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보세요. 부정적인 말 몇 마디에 그냥 모든 공동체가 다 통곡을 해요. 그리고 정말 지도자에서 불만 원망하지 않던 사람들이 다 갑자기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이런 완전히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정적인 말의 파워가 임팩이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할 때 입조심, 말조심, 입조심을 입을 단속해야 돼요. 내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냥 말 몇 마디 했는데 그것이 엄청난 파급효과,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확산이 됩니다. 안 좋은 거는요 확산되는 게 그렇게 빠릅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죄라는 거 확산이 너무 쉽게 이루어져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마인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들하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1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1세대들 다 거기서 멸절당했어요. 20세 이상은 다 광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가나안 복지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2세대들만 들어갔죠. 1세대들은 다 광에서 다 죽게 되어버리고 2세대들이 지금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되어진 일은 반면에 뭡니까? 1세대들은 완전히 전 공동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죄가 확산이 돼서 다 불평, 불만하고 원망까지 했는데 2세대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사람의 별로 대단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거의 뭐 한 두 사람의 보고를 들은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공동체 적은 사람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미리 행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사람들의 고백을 듣고 어떤 공동체가 됐을까요? 물론 그들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최소한 그 모든 전체 공동체한테 커다란 정말 긍정적인 임팩트를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화합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룬 대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장서부터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하나님이 그 땅으로 정말 인도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건너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될 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전체 전 공동체한테 파급을 미칠 때 그런 놀라운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믿음을 고백하고 정말 전 공동체에 어떤 영향이 나로부터 나올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